요즘 제가 창세기 강의 책을 이제 집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부분이 아브라함의 일생,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가, 이런 그 제목으로 한 챕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그를 조상으로 인정할 만큼 인류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름을 성경에 가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구약에 162번, 신약에 69번, 그래서 총 231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98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급되는 게 4분의 1 정도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름이 나타나는 횟수를 보고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집필하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왜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집안이 좋고 뭐 기독교 집안이고 뭐 목사의 집안이고 뭐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 이런 집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불러내 주셨어요. 은혜로 불러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걸어가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까지 약 50년 정도 믿음이 쭉 성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여러분 그렇게 불리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만 있지 않았다. 많은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내 친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인물이 됐는가, 이게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땅, 그 다음에 씨에 대한 복을 주시고 땅에 대한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칭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냐, 믿음을 통해서. 또 할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 또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는다 해도 그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해서 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열쇠다. 한번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저도 이거를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다시 가서 본문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의 그 일생 안에 이렇게 요약이 돼서 녹아 있구나. 믿음, 칭의, 성화, 이런 모든 과정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저와 함께 같이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쭉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지 않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세 글자입니다. 뜻은 높여진 아버지, 높이 올라갔다. 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높여진 아버지에서 많은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사례의 이름도 바꿔라. 그래서 사례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일이 창세기 17장 5절,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시면, 스타디 바이블, 에스라 성경 사전,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이 안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림의 1번 가서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다 이렇게 했더니 한 형제님이 거기서 한 300km 떨어진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넓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저기 우르라고 하는데 저 페르시아만 있는데 거기가 있고 저기 시나리라고 쓰는데 그 옆에 제가 파랗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은 데가 거기가 지금 바그다드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300에서 한 320, 30km 이렇게 떨어진 그 지역의 이름이 이 갈대아 우르예요. 옛날에 여기 보시면 수메르라고 써 있죠. 수메르 문명 이런 게 할 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중심지.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운 고도로 발달한 그러한 그 도시 문명이 있던 그러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다. 우상을 섬기는데 1등 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호수아기 24장 2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강 저쪽, 강이라는 거 저기 가서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거하면서, 동쪽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래 애시당초부터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불러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10장, 그 다음에 11장 이렇게 가면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가서 보면 셈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은 노아의 아들인데 셈의 9대손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데라라고 돼 있고. 그래서 11장 26절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거기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나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가서 보시면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또 얼마 지나서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에 70세가 되었을 때 세 아들을 이제 하여튼 차례 이제 낳는데 아브라함이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그 앞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창세기 11장 32절 가서 보니까 데라는 205세를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4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5세. 그럼 205살에서 75를 빼면 130살이 되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거는 데라의 삶에서 130세 때 낳은 거예요. 130세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70세부터 아들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130세에 낳았으니까 여기 데라의 아들 두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라가 70세를 살면서 낳은 첫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하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마 나홀이고 아브라함은 막내였을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자, 그래서 하란은 누구의 형이냐? 아브라함의 형인데 나이가 얼마나 많냐? 자그만치 60세가 많아요. 큰 형이 나이가 지금 60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큰 형이 먼저 결혼을 해갖고 아들들 낳고 딸을 낳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롯이에요. 롯. 그럼 우리가 이 롯의 나이를 한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60세가 많아요. 하란이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하란이 60세 정도에 롯을 낳았다고 하면 롯하고 아브라함은 거의 나이 차가 없거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봐야 몇 살 정도 많은 그 정도지 뭐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 롯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갑이었을 수도 있어요. 조카인데 자기 큰 형이 나이가 60살이 더 많다고요.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 또 하란의 딸이 밀가가 있는데 그 밀가가 하란의 동생 나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큰 형이 있고 여기 둘째 형이 있는데 둘째 형이 여기 첫째 형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가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대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롯과 아브라함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아브라함이 엄청 나이가 많고 롯은 나이가 어린데 여기서 분쟁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의 나이가 비슷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 사진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2번 가면은 저 위에 하란이라는 데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하란은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라가 자기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도시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하란은 조금 작게 해주시죠 지도를. 그럼 하란은 지금 어디에 속하냐? 하란은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어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차 이제 정착한 데가 하란이에요. 근데 이 하란은 고대 무역로의 중심이었어요. 저쪽에서부터 이쪽 유럽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르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서 저쪽 왼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여기 역시 어떤 신을 섬겼냐?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 달신의 이름이 영어로 신이에요. S-I-N. 예,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달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달신은 또 어디에서 섬기던 대상이냐?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신도 역시 달신이에요. 이슬람 섬기는 신이 달신이잖아요. 달신. 그러니까 다 저쪽 지역이 다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데라의 가족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중간 기착지 저 하란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고 거기서 데라가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이제 3절을 가서 보면 거기에 스다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에 거했을 때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다.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란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다가 중간 기착지 저 하란에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오늘은 생애를 네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고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네 개의 위기,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시기는 첫 번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씨에 대한 그 약속을 받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99세 때 할례, 그 다음에 천사의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이 이제 출생하는 이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이 완성이 되는 한 120세쯤 되었을 때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시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 2, 3절을 계속 읽으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여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게 복이 될 거다. 처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 가지 약속, 땅에 대한 거, 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 가족은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 8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만 여기는 땅의 모든 가족이라고 한 것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해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애시당초부터 한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산 게 이제 한 100년 정도 됐는데, 75세 나이에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걸 다 등지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나갔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어떤 땅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도 없고 또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길을 나섰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섰는데 재미있는 건 아직 의롭다고 칭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의롭다고 칭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돌아올 때 조카 롯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형제, 자기 형 나홀은 두고 왔어요. 롯을 왜 데리고 갔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지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형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저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속자가 없잖아요. 상속자가 그러니까 형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저는 아이 없이 지내고 그래서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 전에 롯하고 갈라졌잖아요. 이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조카도 이제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상속자가 자기 집 관리를 하는 청지기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서 보시면 여기 3번이라고 나와 있죠. 3번. 그래서 저기 바단 아람, 아람이라고 하는 게 시리아를 이야기한다. 지금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 시리아를 여기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모래 평야에 다다랐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3번 그림 가서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그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속 재산으로 주시겠다고 저 땅에 들어갔더니 저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저 땅이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가나안 족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야벳, 함, 함에게서 저주를 받은 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이 세운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상속 재산으로 받을 땅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비어 있고 그냥 자기가 가서 일만 하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방 신들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로 가득 찬 그런 땅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저 세겜이라고 하는 저 땅이었다.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다. 지금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 10절부터 20절에는 이 그림에서 4번으로 이제 가서 이제 보시면은 저 땅에 살다가 기근이 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어디로까지 이제 내려가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집트.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땅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때가 지금부터 4천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4천년 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피라미드를 지었을 그런 당시에 그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하죠. 그렇죠. 파라오가 사라를 보고 예쁘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5번 저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나오는데 13장은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갈등을 빚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초장은 풀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은 안정이 되어 있고 양이나 소나 이런 떼는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움을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양보를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기 5번 그 밑에 헤브론 밑에 가서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데 있죠. 소돔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아주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많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나는 삼촌 나는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이제 취해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제 남게 됐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는데 롯은 그냥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서 그 땅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가서 보니까 롯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의인이라고 이제 불러줬는데 롯은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믿음의 기회를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의인이 망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4장을 가서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큰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 평지에 다섯 왕들이 거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하고 저 북쪽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네 명의 이제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소돔 쪽에 살던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이런 왕을 섬기다가 14년째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포함해서 네 명의 왕이 안 되겠다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드디어 누구까지 데리고 가냐 롯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5번 위에 가서 보면 6번이 있습니다. 6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종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는 내용이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이스라엘 땅의 맨 북부 지방이 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단 옆에 가서 보면 다마스쿠스 옆에 호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 조카 자기를 얻으면서 배반하고 떠난 그런 그 조카 롯을 구출해갖고 돌아오는 그게 이제 저기 6번이라고 쓰는데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구출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멜기세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집트까지 갔다가 저 후에 또 시리아 다마스쿠스 갔다가 막 싸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냐 이 그림 조금 크게 해서 보여주시면 5번 거긴데 가서 보시면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데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두 번째 시기는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기인데 지금까지 씨를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여기 15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늘에 별들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애가 지금 한 명도 이스마엘도 없는 때예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내 씨가 별들 같이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일이 드디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75세에서 여기 85세 요 사이 어느 때에 이제 칭의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아브라함 나이 몇 세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다 기록하지 않아요. 75세에서 85세 사이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땐 84세에서 85세 정도 요때 칭의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84세 정도 그때쯤에 이 칭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여기 내게 씨를 준다고 해요. 씨, 이게 복수로 씨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씨라고 해서 한 씨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전체 자손, 그 씨들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그 씨를 이야기한 것이다.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5장에는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둘로 다 쪼갰어요. 쪼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등불,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중대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짐승이 두 쪽으로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쪼개져서 죽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언약이 이런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죽은 짐승 사이를 가는 언약인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같이 동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이 이 언약이 쪼개지면 그러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3절 14절 쭉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네 번째 세대에 해방이 돼서 다시 이 땅으로 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씨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씨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일이 여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 16절 가서 보면 86세였다. 그러니까 75세에 들어왔다가 10년을 이제 기다리다가 그리고 안 되니까 드디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 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기는 99세에서 100세 때 그 시기인데 이때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천사가 방문을 하고 이삭이 출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자.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나는 전능자, 전능자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해서 하나님의 호칭을 전능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 하면서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4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이 13살이었을 때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는 이런 일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거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대략 나이가 한 84세 정도 요쯤 되었을 때 의롭다고 칭해졌고, 할례를 받은 건 99세에 받았으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14년, 15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할례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인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할례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0절 가서 보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18장에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또다시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천사를 세 남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18장 2절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같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99세에 아주 이번엔 정확하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라가 어때요? 웃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웃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로운 자가 그 안에 있는데 같이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들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 정도의 의인이 있으면 그대로 살려두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과 이런 불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나타났던 남자들 중에 두 명이 소돔 땅에 있는 롯을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9장 26절에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해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롯 자체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땅에서 끄집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19장 26절에는 롯의 아내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그 비참한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서 보시면은 19장 37절에서 38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고 제가 거기에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이 끝난 데가 사해인데 그 옆에 가면 암몬이라고 있습니다. 암몬. 암몬 있고 밑에 이제 모압이 있어요. 암몬, 모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들에 의해서 암몬 족속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이 아버지와 딸의 이런 그 동침으로 인해서 생겨나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역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지금의 나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옆에가 요르단이에요. 그 요르단 강이 있는데 요르단 강의 서쪽에 뚝을 막아놓은 그 지역을 서한 지역이라고, 거기서 맨날 전쟁이 발생하는데 거긴 데가 구 예루살렘이 있는 데고 오른쪽이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요단이라고 하니까 한국 분들은 요단과 요르단이 다른 줄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성지 순례를 가도 이건 요단, 요단 요르단 구분을 못한다고요. 이게 용어가 이렇게 이게 달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0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놀라운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9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1년 있으면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남쪽 지역으로 또 헤브론이족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남쪽 지역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면에서 이제 잡힌 거죠. 아, 또 보니까 사라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래서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1년 있으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가 쭉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마귀가 등장을 한다.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사라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를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그래서 아비멜렉 꼼짝하지 못하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려고 할 때 마귀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본인의 일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막으려고 이런 그 수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사라를 구출하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21장에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다. 2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장 5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믿기지 않아서 몰래 들어가서 웃었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왜 웃느냐 그랬더니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정말 웃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1년 있다가 정말 웃는 그런 일이 사라에게 생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끝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시 또 약속을 이어받을 이와 같은 그 상속자가 이제 생겨났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창세기 22장에 이제 생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구원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아내의 말을 따라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란 육체의 그 아들을 낳고 또 이번에는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또 가서 내 누이라고 얘기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자신이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성숙을 해도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근데 뭐가 있느냐? 그의 삶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사실인데 꾸준히 이걸 보면은 추세라는 게 있죠. 추세. 추세는 어느 쪽으로 가냐? 믿음이 장성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아들이 요만한 5살짜리가 아니에요. 요세프스와 같은 이와 같은 유대인 역사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의 나이가 20살 정도는 되었을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이삭이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20살 되는 그 청년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근데 어떤 소망이 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겠지 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00세 내 몸이 죽었고 내 아내의 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삭이 묻잖아요. 여기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하면 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뜻이 주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거다, 그것을 보여 미리 보시고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리고 이렇게 하면서 순양이 이제 대신 나타나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 속죄 그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산이 되고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오직 모리아산에만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죽은 그 순양,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또 이삭도 여러분 스무 살 나이인데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 청년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창세기 20장에 가서 75세에서 시작해갖고 나이가 120세가 됐으니까 약 45년에 걸쳐서 믿음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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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야고보서 가서 보면 2장 23절에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믿음이 계속 성장을 이제 해갖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됐다.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사라가 죽는 내용이 한 장 가득 있습니다. 사라가 몇 세에 죽었냐? 127세에 죽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인데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내가 내게 줄 상속 재산이라 그랬는데 그럼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아브라함 땅이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텐트를 옮기면서 장막을 옮겨가면서 살아서 그 땅 안에 발을 디딜 만큼의 땅을 하나님이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은 오직 하나만 줬어요. 그 땅은 사라를 묻을 땅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땅이 없으니까 거기 사는 헷족 속에 에브람 헷족 속 중에 한 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갖고 막벨라 굴하고 그 주변의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자기 소유로 지금 갖게 된 거는 매장지 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장지 굴 하나밖에 없었다. 이걸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씨가 이것을 영원토록 차지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을 차지하고 하늘의 별들같이 되는 거를 그걸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이거를 꽉 껴안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뭐 집도 하나도 없고 장막 치고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니까 나는 나그네고 순례자다 이렇게 고백하면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도시를 바랐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리라고 해서 복이 됐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받은 게 이 막벨라 굴 매장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고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도시에 가 있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에서 닥쳤던 네 번의 위기만 제가 5분 동안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에 네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뭐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 어디로 이민 간다, 이민도 지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그 옛날에 걸어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갔고 그리고 그 땅을 보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익숙한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지도도 없이 그리고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나선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위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적 교훈은 안전과 확실성의 문제다. 다 내일을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지금 나라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내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일이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쪽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거 내일이 불확실한 거예요. 이 나라가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발걸음을 뗐잖아요. 발걸음을.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나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디로 나갈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어야 될 때가 있다. 이게 믿음의 삶에 닥치는 첫 번째 위기다. 두 번째는 자기 조카 롯하고 갈라서는 일이에요. 롯을 왜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이 조카라도 데리고 와서 상속자를 삼아야 되고 그래야 이 상속 재산을 나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걸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롯하고 갈라서니까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사람 편에서 손해를 봤잖아요. 자기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는데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큰 위기였겠어요. 조카 다 보내고 이제 홀로 이제 남게 되니까 이러한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위기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지만 어쨌든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데 이 친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율법, 그렇죠? 은혜와 율법으로 이스마엘은 율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야만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위기가 있었고 네 번째 위기는 가장 큰 위기. 아, 100세에 죽은 몸으로 있던 자기가 아들을 낳는데 한 120세 되었을 때 20년 지나서 애가 다 자라서 이제 뭐 상속자가 될 만한 이런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약속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약속까지도 포기해야 될 이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한 위기입니다. 다 떠나라고 얘기하니까 익숙한 모든 거를. 두 번째는 롯을 데리고 떠나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산시키는 그런 위기가 닥치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 친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친아들을 내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마저도 그거를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쳤을까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네 번의 위기가 믿음의 사람의 삶에 닥쳤는데 이게 각각 독립된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뭐예요? 믿음을 완성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계획의 일부였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위기를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이런 호칭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자, 그래서 내려놓는 일이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뿌리 역시 그만큼 깊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세부터 120세까지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 고향에 가서 신부를 구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걸 통하면서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일이 그냥 모든 일이 승승장구가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올라가는 쪽으로.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호칭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